역사고전 강의 15강은 두 번에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역사고전 강의라고 할 때 대체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책들은 말 그대로 역사의 1차 사료에 해당하는 그런 문헌들이죠. 그런데 아구스티누스의 15강에서 다루고 있는 아구스티누스의 신국론, 하느님의 나라, 신국론,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책. 이 신국론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 철학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역사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역사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역사 신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은 저처럼 역사철학 전공한 사람이나 또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나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공한 사람들은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국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철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발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발문이 문장 4개로 되어 있는데 제국 말기를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할 운명에 놓인 것들이다. 자, 일단 아우구스티누스가 처해 있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로마 제국 말기.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 말기에 살았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서구인들에게는 엄청난 거예요. 동로마 제국까지 포함하면 천년이 넘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건데 이 로마가 이를테면 지중해를 앞서서 본 것처럼 지중해를 정복하고 우리의 바다로 장악하고 어떻게 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는가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경탄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지만 로마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죠. 근대. 근대도 어떤 근대냐, 근대에서도 어떤 시대냐. 각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내란에 휩싸이고 이럴 때 이 로마가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에 관한 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정말 명저 중에 명저, 이런 거는 꼭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책이 바로 그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제목이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 쇠망사. 로마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로마도 멸망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 쇠망사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그 학문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말로 어수선해. 이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의 역사에서 서구 문명,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의 그 역사 속에서 멸망의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나의 멸망,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멸망 이런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멸망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인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했는데, 즉 로마 같은 나라도 멸망을 했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짜잘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나 걱정된다,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융성해진 과정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지만 사실 더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어디냐? 그 쇠망의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이 쇠망한 부분. 그런 그 세망에 집중하게 된 데는, 세망에 집중하게 된 데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국 말기를 살았다. 로마도 멸망하는데, 영원한 제국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도 멸망하는데 이제 세상이 끝이구나, 이런 종말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이 신국론에 있고, 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제가 그 기독교의 역사에서 루터를 다루면서 종교개혁의 시작 그 챕터를 했었잖아요. 그걸 들어본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은수수도회 소속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중세, 서양 중세에서는 그 중세 전성기에 등장한 게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중세 전성기에 등장했던, 중세 전성기를 함께 했던 수도회는 그 웅장한 베네딕투스, 그리고 중세가 조금 약간 이제 쇠락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할 때 등장했던 게 프란체스코, 그리고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 뭐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중세 후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그 뭐랄까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은데, 손한용 교수가 번역한 게 고백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염 교수가 번역한 고백록이 있는데, 성염 교수가 번역한 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경생원에서 나온 거,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게 이제 선한용 교수, 제가 예전에 고백록 강의할 때는 그거 가지고 했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워놓은 신학의 기본, 이게 가톨릭 교리에서 중세 가톨릭의 기본 뼈대가 되고, 프로테스탄트의 핵심 교리도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정설. 예정설이 있어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빈과 같은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예정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가 가톨릭,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교리의 뼈대를 내놓은 사람이다. 이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 이런 것들은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모두에게 하나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오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그리고 하느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또 하느님의 나라, 말 그대로 신국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런 것에 관한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틀지운 것입니다. 따라서 신국론은 저처럼 뭐 세속적인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건,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됐건,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됐건 꼭 읽어봐야 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라는 신의 나라이다. 로마라고 하는 세속 국가가 멸망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하느님의 나라에다가 미래를 투사시키죠. 그의 신국론은 무너지는 영원한 로마를 대신할 영원한 신의 도시를 설파한다. 이로써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의 철학적 전망을 연다. 제가 역사의 철학적 전망을 연다 이렇게 써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적 전망이죠. 그런데 이제 철학 전공자로서 철학적 전망이라고 쓰는 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학적 전망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서양 철학은 신학과 그렇게 많이 구별되는 영역이 물론 있어요. 뭐 논리학이나 현대 철학에서는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기의 철학도 그렇고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형이상학은 뭐 유일신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으로 대륙철학이라고 일컫는 부분들, 언어분석철학이라는 것 빼곤요. 신학과 그렇게요. 막 여기서부터 신학, 여기서부터 철학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되는 영역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와 중세를 설명할 때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요소가 기독교인데 신국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제를 살펴본다. 그러면 신국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제를 살펴본다.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속의 영역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기독교 신공론을 읽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도들은 한국의 개신교도들 말고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저기 믿는 신이 하나 더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악성 개신교라고 저는 그러는데 개독이라고들 표현하는데 그 좋지 않고 그냥 악성 개신교 그들은 목사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보통의 건전한 기독교도들도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때 그 준 것들이 뭐냐? 바로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세속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점은 사도 바울이 쓴 바울로의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라고 알려진 그것.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죠. Holy Citizenship.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책들을 188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일단 새물결 출판사에서 나온 기독교 세계의 등장. 이건 피터 브라운 책이기 때문에 이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유럽 기독교화를 살펴보는 책인데 이게 지금 절판됐을 거예요. 이런 책은 좀 어쩔 수 없었겠죠. 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책을 쓴다고 해서 뭐 그걸 잘 알고 있는 출판 세계 잘 모르니까 일단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시공사에서 나왔던 헨리 체드윅의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건 요즘에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꼭 읽지 않아도 되는 책입니다. 그 헨리 체드윅이 쓴 초대교회사 요건 읽어볼 만하죠. 펭귄 교회사 시리즈 요건 읽어볼 만한 게 아니라 읽어야 하죠. 그리고 제가 기독교 역사 거기 벤틀리 하트 책 가지고 설명하면서도 초대교회사 참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서던의 중세교회사 이것도 읽어야죠. 이것도 이제 펭귄 교회사 시리즈니까 서던의 중세교회사는 뭐 명저 중의 명저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초대교회사나 헨리 체드윅이나 서던의 중세교회사 이런 책들은 그냥 일단 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됐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버린다고는 큰일 납니다. 자. 중세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서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레스퍼블리카 크리스티아나 기독교 공화국 그런데 그 레스퍼블리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정치적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크리스티아나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붙어서 레스퍼블리카 크리스티아나 그러면 레그눔과 사케르도티움의 결합 중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교일치체라고 그러는데 일치는 아니에요. 정교일치라고 그러면 교황이 대장이거나 아니면 황제가 대장이거나 해서 양영역을 아래로 거느리고 있어야지 그게 일치체인데 이럴 때는 뭐라고 그러냐?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물의 복합체죠. 또는 그 종교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권위가 두 개예요. 정치적 권위가. 요게 조금 복잡하죠. 요거 이제 요때 예. 정치적 가톨릭 주의자들은 교황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무력도 가지고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이어받아서 종교적인 것들이 정치적인 것까지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세계를 좀 시대착오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칼 슈미트죠. 그리고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 그런 책 쓰잖아요. 쓰잖아요라고 그러면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씁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정치적 가톨릭 주의예요. 그러니까 칼 슈미트의 정치적 가톨릭 주의를 이해하려면 일단 중세 레스푸브리카 크리스티아나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교황 황제주의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까지 황제 노릇까지 해야 된다. 푸브리카 영역은 황제가 다스리고 그다음에 크리스티아나 영역은 교황이 다스리고 그런 게 이제 중세인데 그러지 말고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은 아우구스티의 신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현재 지상에 있는 나라에서도 교황이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지상이라고 하는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있죠? 요 세계에 다시 말해서 정치 영역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시도했던 거죠. 신국론에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실체성을 제거해버린 것이 바로 이 신국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에 나온 얘기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는 313년입니다. 여기서부터 191페이지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이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말기에서 중세가 들어오는 과정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고 세속 세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을 정말 간략하게 정리해놨어요. 간략하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략하게 해놨기 때문에 암기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국론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가 19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신국론 1권에서 3권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눈으로 로마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헤로도토스가 신화적 역사를 썼고 투키디데스가 사회과학적 통찰을 담은 정치적 역사학의 시작을 열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적 역사라는 새로운 차원을 도입한다. 그러면 이제 실증주의라고 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제 또 근대 역사의 새로운 차원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쓴 사람들이 이제 기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예.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신학적인 눈에서 막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랑케 이런 사람들도 철저하게 실증주의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 사람들은 이 지상의 역사는 신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면 거기서 신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랑케의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게 이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생각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역사라고 하는 건 헛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랑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지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키디데스는 인간사를 서술한다. 그리고 자기의 이것이 크테마다 영원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새로운 차원을 도입했다.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념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설명틀은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 인간의 도시와 신의 도시라고 하는 설명틀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을 다스리고 그 역사가 길다고 해도 로마는 지상의 나라에 불과하다. 기독교를 표방한다 해도 하늘의 예루살렘에 견줄 수는 없다. 로마는 지배욕 위에 건설된 나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나라는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그 터전 주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니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컬어지는구나. 이게 시편에 나오는 건데 바로 이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 시편에 나오는 요 개념을 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하죠.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요게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이 다스린다 하는 거니까 경세론이죠. 경세.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런데 이게 하느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코노미칼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여기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200페이지에 보면은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히라보가 있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흔히 경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섭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코노미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거를 경제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섭리적이다 또는 경세론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런 말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나라가 진짜고 이 지상의 나라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만 오늘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